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 왕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네살때왕된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네,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좀 집중을 좀 하십시오. 예. 이 바로왕을 축복을 했다고 지금 얻어먹으러 들어간 주제에 그 시대 강대국 왕이었던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받아야 할 줄만 알지 말고 축복 해야 되는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앞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금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했다고? 복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스펠송 있잖아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받을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는 이 복을 나눠줄 뿐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줄에 서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진 자를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우리는 늘그 엇가진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자체임을 믿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더 필요한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고백한 거라니까, 다윗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됐잖아요. 어느 땅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어느 땅? 고센 땅. 다 알고 계셨죠?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안한 거지? 그러면 다행인데,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다고요. 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했을까? 성경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그리고, 가나안하고 가까워요. 여차하면 가나안 갈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그 고센 땅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할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나한테 요익이 많을 건지 또 손해가 될는지 이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왜그 고센 땅을 선택했냐? 비옥한 땅이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응?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가까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예수를 안 믿다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지역에 이사할 일이 생겼다, 거기에. 네?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가지 마라. 지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쪽 가면, 물론 복음 가진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한 거는 저하고 맞기 때문에 만나게 한 거예요. 어? 아멘 안 하네? 어쩌다가 실수로 만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만나게 했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내셨냐고요. 이게 맞아서 그렇다니까. 인위적으로 막 바꾸면 안 돼요. 많은 걸 놓친다니까. 가깝다고 교회 옮기고 그러면요. 많은 걸 놓칩니다.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가지 마라. 자기 당시 우리 성도님 남편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막 완전 이렇게 하고 들어요. 막 얼마나 잘 들는지 몰라.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돈도 중요하고 뭐 그쪽으로 가면 뭐 유리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일단 당신 남편이 말씀 드려야 되고 당신 자녀들이 여기에서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니까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그냥 그 나하고 의논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래놓고 가버렸어요. 그 가정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냐.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냐. 언제든지 내가 혹시 잘못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항상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워져도 내가 언제든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걸 따져야지. 그냥 육신적인 요익만을 쫓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복음으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일을 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늘. 그냥 육신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 과연 살릴 수 있겠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에 혹시 방해되진 않겠나.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그냥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여차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은 거고,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살기가 좋은 양과 여러 거기서 유목하기가 좋은 장소였거든요.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요, 뭐든지. 근데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로만 판단하지. 그래서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이 또 내 자신이 내가 있는 현장이 정말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국장 한승현 장로가 나한테 목사님 올해 우리 그 선교 표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고민하다가 표어를 어떻게 정했냐면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면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자. 이게 우리 올해 선교 표어입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가 다 선교 헌금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지, 내가 혹시 잘못돼도 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어떤 분은 그래서 막 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말이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돕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업 실패하니까 아예 떠나버렸어. 아예 그냥 말씀을 떠나버렸다니까. 사업 시작할 때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혹시 내 사업하다가 잘못돼도 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전도와 선교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 항상 우리가 잘못돼도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4대 교회인데요. 4대 교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했는데, 4대 교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십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를 동원시키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이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행위를 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못 속여요. 예수님 못 속여요. 우리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4대 교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139편 시편. 시편 139편을 찾습니다. 다 찾으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90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 말 잘해야 되겠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지금 4대 교회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우리의 말까지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4대 교회에 말씀했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특징이 뭡니까? 여기 1절에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4대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진짜 죽은 교회가 있어요. 진짜 죽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본인은 고백하지만 또 직분도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저는 무당전도를 한 4년 했잖아요. 무당 가운데 예수 믿던 사람 거의 답니다. 신학생도 있고 장로 권사도 있고요. 미션계통 학교 다녔던 사람도 있고요. 다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더라니까 무당들이. 그런데 귀신 충만해가지고 무당 굿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 못 받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죽은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알아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으로만. 그런 사람 많다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자신 없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살았다고 하나 진짜 죽은 교인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아무 힘이 없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아무 능력 없어. 아무 힘이 없어. 교회 다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는커녕 나 하나 주체를 못해.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보니까 예수의 생명 능력에 나타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모양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한 거죠. 아니면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거라 이게.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게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말 못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어디 지나가다가 사무실 잘 들어가거든 제가.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아하더라. 그래서 어느 사무실에 우리 집사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분 안 계셔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없는데 저쪽에 자리라고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그래서 그 앞에가 의자에 앉았는데 컴퓨터를 한번 두드려봤더니 포르노가 딱 뜨는 거예요. 포르노가. 집사님이 직장 컴퓨터에 포르노가 딱 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볼 수도 있겠지. 우리 학생들 요즘에 뭐 노출돼 있잖아요.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자꾸 쳐다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거 쳐다보고 하나님 보고 주여 이게 됩니까? 이상한 짓 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왔나 이거 되냐고. 그게 된다는 게 그 이상한 거예요. 누구 실컷 미워하고 맨날 불신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 이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내가 신성수 권사님하고 평상시 굉장히 관계가 좋게 지내요. 그러면 권사님 만나가지고 막 얘기도 할 수 있겠지 뭐, 담대하게 뭐. 근데 권사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뭔가 직접 내 잘못한 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권사님한테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이게 대화가 소통이 되겠냐? 못해요. 괜히 권사님 앞에서 내가 쭈삐쭈삐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다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요. 내 삶을 바로 해야 돼. 말씀 흐름을 타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거라니까. 우리가 당장 무슨 벌을 받고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니까. 기도의 이 줄이 이게요. 끊긴다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할 때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근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 못 되면 늘 그냥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도우시겠냐? 내가 스스로 안다니까. 우리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될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아멘? 아니,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광훈 집사님, 내가 막 나불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해서 하는 말이라, 지금.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혹시 저 사람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애를 쓰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감히 하나님과 그 소통의 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흐름 타지 않고 말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게.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인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두려울 거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우신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성도는요, 요만큼도 무서울 게 없다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죽지 않은 교회가 있어. 진짜 죽지 않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교회가 있어. 살아야 되는데 진짜 죽은 교회가 있고, 영적 상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고, 세 번째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교회가 있다니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네. 근데 구분은 되죠? 진짜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죽은 채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 능력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이제 죄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죽어야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해.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여전히 내가 죄인 노릇해. 안 죽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죠. 사대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은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것 같은 영적 상태에 놓인 교인도 있었고 또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쳐다보세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해되시죠? 지금 구분을.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뉘우치라.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을 뉘우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서 복음에 빗나간 건 전부 죄거든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불신자 있거든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같은 상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분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도가 안 되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황폐해진 겁니다, 내 영혼이. 빨리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추워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지장받는 게 있다면 빨리 그거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굴 막 미워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가 됩니까? 아니 내가 한편으로 이상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 기도의 이 줄이 끊기면 우리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근데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면 겁날 게 없다. 시편 기자가 했잖아요. 천만인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야. 너무 요즘에 보니까 새벽 기도들 너무 안 하시더라고. 근데 여긴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요, 또.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뭐 기도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요. 참, 여러분, 새벽에 좀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난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분 제일로 나는 참 감사하고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에스겔 30장에 그 마른 뼈다구가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그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붙고 군대 모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싸울 수 있는 막강한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과 기도. 4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 여기에 이걸 회복 못하니까 전부 힘이 없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내가 시스템이 되고 전도 시스템이 되고 내 업과 내 기능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를 살립니까? 누구를 답을 줍니까? 한시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요. 근데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진 않잖아요. 이게 보통 황폐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빨리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했어. 똑같이.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와의 싸움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리싸움이에요. 자리싸움.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나를 자아를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자리싸움. 사단은 자꾸 내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넌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말이야.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백전 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었다란 말은 아무 능력 없고 또 한편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자리 싸움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자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상하대.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더만. 저도 그래요. 저도 꼭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야 편안해. 그래서 우리 그래도 교회는 그나마 자리가 넓어서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자리가 좁아지면 아마 좀 실기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 이거 내 자리인데? 아, 자기 자리가 어디가 있어?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사대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처럼. 여러분, 도둑이 우리한테 뭐, 이롭게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해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에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 좋을 수가. 그것도 불시에,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불시에 오지. 또 우리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지금이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불시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라. 빨리 자리를 그리스도께로 넘기고 빨리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정말 여러분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 없어요. 우리 손은 표현돼 어느 그 교재에 보니까 우리 손이 거지 손이라.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니까. 손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손, 거짓 손이 돼야 돼. 거짓 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짓 손이 돼야 돼.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손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 손이 돼야 된다네. 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손이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진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진 않은지요. 내가 살아있지만 아무 능력 없는 교인 아닙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시스템이 됩니까, 전도 시스템이? 말씀과 기도 회복하셔야 되는데 왜 기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욕도 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 뭐 상관없는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 되면 흰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흰 옷을 입고, 여기 4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흰 옷을 입은다는 무슨 말입니까? 옷은 신분이,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증인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말입니다. 흰 옷을 입고 다니게 하시겠단 말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단 말은 성령 충만에 따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